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아마 식후에 제자들을 위하여 또 자신이 걸으실 순환의 십자가 길을 위하여 또 그 뜻과 그 내용을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며 또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깊은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주로 영광에 관한 그 표현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이제 중간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삼위일체의 사역 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하는 연합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이고 핵심되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세 번에 걸쳐 이 예수님의 기도가 가지는 이 큰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예수의 영화로움, 아버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죽으실 겁니다. 그것이 아들의 영광이 되며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죽는 것이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요,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달라서 해석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들로서 아버지께 받는 영광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십자가의 순환은 우리가 두고두고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늘 반복해서 확인하고 더 넓혀가야 하는 이해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순종하기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해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그의 순종과 비우심과 낮아지심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그 이름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섬김의 극단 내 상태, 섬기는 것. 섬긴다는 것은 섬겨야 할 대상을 위하여 최선을 지나서 극단적인 것까지 다한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 성공에 있지 않고 자기를 내어줌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로 인도합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그 많이 우리 외우기도 하고 그랬던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찬송, 신령한 복, 사랑, 거룩, 기쁨, 영광, 그의 자녀, 이런 단어들로만 우리라는 존재에 대한 설명,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뜻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도 하나 찾아가야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요한은 그의 복음서 말미에 이런 말을 써놓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생활을 하시는 동안 행하신 기적을 다 적으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글을 다 담아놓을 수 없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답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요한복음을 쓴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들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걸로만 골라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짧습니다. 30장이 되는 게 없는 20장 어간, 누가복음 같으면 16장, 이렇게 짧은 장 속에 누가복음은 24장 속에 이 7장 31절에서 50절에 이르는 긴 이야기로 이 별것 아닌 이야기, 한 여인이 와서 예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 사람이 진정한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와서 이 발 씻는 여인이 죄인인 줄 알 텐데 왜 물리치지 않았을까? 아, 이런 별것 아닌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소개되어 있는가? 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라 여기 나와 있고 그들은 옳고 그른 일에 모든 잣대를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가장 열심히 법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실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진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책임에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인용했지만 대부라는 영화를 보시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한 장의사가 돈 꼴레오네를 찾아와서 내 딸이 백인 남자 둘한테 겁탈을 당했는데 그리고 두들겨 맞아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원상복귀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복수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대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는 들어올 때 나에게 예를 취하지도 않았고 내 손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내 손자의 안부도 묻지 않았다. 너는 돈만 내면 뭐든지 해주는 자로 나를 대했다. 네가 만일 내 가족이었다면 너는 나한테 부탁을 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네가 내 가족이라면 너한테 일어난 일은 곧 내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많은 시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하는 하나님으로 돼 있어서 우리는 겁에 질려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틀리지 않으려 하고 벌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틀리지 않고 벌받지 않게 살면 다 지켜도 보람이 없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성실히 산 거는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하면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지금 딱 이 바리새인이 하는 게 그겁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데 이 사람이 많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데 자기한테 와서 발 씻고 입 맞추는 여인이 누군지도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마음에 딱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답하는 거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나를 초청해 놓고도 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았다. 이 여인은 와서 나에게 울며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누가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겠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 뒤집어 말해서 하나님은 잘잘못과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로 잣대를 삼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아들을 준 것 같이 너희도 제발 나를 사랑해다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거룩이란 로안 윌리엄스의 설명에 의하면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뛰어들어와 함께하는 것이라죠. 분리란 뭐죠? 거룩은 곁에 갈 수 없이 높고 더 잘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렇게 우리 안 합니다. 늘어놓고 무슨 하나의 요구를 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잘못을 다 나열해서 회개를 해야 간신히 한번 요구를 할 수 있는 아버지로 생각하지 이 아버지가 잘못한 거 관두고 아버지 배가 고파요 그러냐 이리 들어와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고 있다고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씻고 자격을 갖춰야 되는 분이 아니라 성경이 얼마든지 얘기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 어찌 애미가 젖 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 그는 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그래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누구를 겁주기 위한 폭력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불안에 떨고 이 불안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시비밖에는 할 줄 모르는 신앙이 됐다 이거예요. 뭘 시비를 걸라고 하나님이 너희는 땅 끝까지 이리로 잘못한 새끼들 다 잡아다 죽여라 이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못 살잖아요. 넉넉할 수가 없죠. 언제나 죄책감과 자책과 그래서 그걸 다 씻어낼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분노와 절망이 누군가에게 불길로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얘기들은 다 감사와 기쁨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기쁨, 사랑, 충만.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친구란 뭐예요?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그렇게 요구한대요. 우리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봤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이상 어디에 무슨 더 조건, 무슨 더 요구가 있겠어요?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니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뜻밖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방심하게 되거나 허랑방탕하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겁을 내는 게 훨씬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장로교니까 장로교는 장로교의 자랑이 있고 감리교는 감리교의 자랑이 있고 천주교는 천주교의 자랑이 있어요. 그들이 잘하는 게 있다고요. 각각 그걸 서로 봐줘야 돼요. 당신은 이걸 잘하는군요. 당신네는 이걸 잘하는군요. 우린 이거 잘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이게 틀렸지. 너희는 이게 틀렸지. 이 손가락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그따위로 믿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 존재가 됐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훨씬 넓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 캐나 사는 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그건 도망가고 외면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도 어렵죠. 걱정할 거 많고. 요한복음 17장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아버지께서 아들로 영광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아들의 죽음, 그 죽음으로 아버지께서 자식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 방법이 얼마나 영광된 임무인가라고 예수가 고백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나에게 시켰다. 나의 죽음은 나의 영광이고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왜 오죠? 섬겨해서 와요. 지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 같이 그것이 예수에게 영광이었던 거 기억하신다면 지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은 영광이죠. 네가 하나 짐으로서 저 모두를 영광된 자리에 함께 데리고 와라. 이게 우리 인생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기 성경이 약속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운명, 우리의 책임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권세는 권력적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었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듯이 그가 가진 모든 권세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잘 외우시는 말씀같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자, 얼마나 명백해요. 근데 왜 서로 속이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영광과 기쁨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비난과 저주와 절망과 분노 속에 사로잡혀서 누구를 비난해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죄인을 하나 밝혀내는 게 무슨 큰일이겠어요? 죄를 잡지 말고 이 복음을, 이 기쁨을, 이 기적을, 이 웃음을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왜 쫓아다니면서 시비인 거예요? 목사님 지난 주간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었죠.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제대로 한 번이나 통쾌하게 웃으셨어요? 세상적인 통쾌함은 누구 잡는 거죠. 우리의 통쾌함은 맞아, 이게 복음이야, 이게 신자의 존재 가치야,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약속을 하신 것으로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한 이해를 확고하게 하기로 합시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너희들은 다 벌을 받아서 다 쫓겨가고 너희들 다 망한다 속에 이게 나옵니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지만 그건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기필코 회복하고 내 약속과 약속한 복을 지키겠다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함께 살겠대. 결혼이란 얼마나 대등한 거예요. 그 결혼이란 둘을 다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나고 내가 아내고 그러죠. 어디서 어디까지 책임을 분할하지 못해요.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껴요. 책임을 공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존재예요. 여러분에 대한 이해를 현실이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해결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영광을 주시는 줄을 아는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자랑하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받는 존재이니 책임 있고 담대하고 기쁨과 축복과 거룩과 영광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의 충만한 것들로 세상 앞에 빛으로 생명으로 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